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62편 제가 봉독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박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저희가 그를 그 높은 위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진실로 천한 자도 헛되고 높은 자도 거짓되니 겨울에 달면 들려 익김보다 경하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들어도 거기 치심치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께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예,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예, 이번 주에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평안하고 싶은데 평안해야 되는데 전 세계에 있는 아마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조금 덜 평안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나라가 평안하지 않아서 우리 기도해 준 집사님 기도처럼 나라가 평안하지 않으니까 아무리 편안한 미국에 살아도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은 불편해야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한국의 소식을 듣고도 아무렇지도 않으면 회개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평안할 수가 없어요. 평안하지가 않은 거예요. 아마 제 기억으로는 분단 이후 가장 큰 어려움일 것 같아요. 늘 북한은 그렇다고 치는데 한국과 미국과 일본이 이렇게 대대적으로 정말로 이렇게 큰 힘으로 이렇게 한 번만 더 뭘 해봐 이런 마음으로 대기하고 있기는 처음 같아요. 아주 정말로 그들이 무서운 게 아니라 우리가 사실 무서운 거거든요. 우리가 못 참는 게 무서운 거예요. 힘없는 그 철없는 내가 이렇게 까불고 그러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진짜 힘이 있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화나면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지금이 그런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 세계에 한국이라는 나라가 자꾸 알려지는데 좋은 뉴스가 아니라 늘 나쁜 뉴스로 알려지는 게 속상하죠. 굉장히 마음 아프고 또 속상하고 우리나라가 어떻게 다 이런 뉴스의 중심이 됐나. 한반도의 평화, 평화의 왕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참 답이 없는 것 같고 정말 평안한 날이 없고 남한은 남한대로 갈등 구조가 있고 경제적으로는 양극화되고 정치적으로도 너무 나눠져 있고 백성들의 마음도 나눠져 있고 참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주변의 나라들이야 늘 자국의 이익을 생각하지 한반도의 평화를 겉으로는 얘기하지만 한반도의 평화와는 별 상관없이 늘 자국의 이익을 따질 수밖에 없는 주변의 강대국들이 있고 뭐 정치인들도 자기 이권이나 생각하지 나라 사랑하지 않고 참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들도 생각이 참 많이 나뉘어지고 여러 가지가 나뉘어지는 것 같아요. 교회들도 점점 어렵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점점 젊은 세대들이 없고 어린이가 없고 교회 학교들이 점점 뭐 할 상황이 아닌 교회들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냥 대형교회로만 사람들이 몰리는데 대형교회에서는 헌신 안 하거든요. 그냥 예배만 드리고 교회를 다니는 거지.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 그런 가운데 또 이상한 비상식적인 목사 뉴스가 또 하나 나와서 그냥 더 찬물을 끼얹는 것 같고 어디를 봐도 좋은 소식이 없는 거예요. 선교지의 소식을 들어도 답답한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치열한 영적 전투의 이야기들. 지난주에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또 선교지를 다녀오셔서 쭉 얘기를 해주시는데 참 아직도 갈 길이 먼 우리 교회가 그렇게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그래도 참 쉽지 않은 선교지의 이야기들. 그래서 어떤 선교사님이 그러세요. 목사님, 그러니까 선교지지요. 그러니까 선교지죠. 그 말을 들으면 또 맞는 것 같아요. 그냥 잠깐에서 잘 되면 선교지가 아니겠죠. 어려우니까 선교지고 그래서 포기할 수 없고 포기하면 안 되고 우리가 인간입니다. 유약한 인간이고 연약한 인간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그런 막 종합적인 일들이 겹쳐지면 영적으로 답답하고 숨이 막히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 지난 한두 주, 한 서너 주 동안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많으셨어요. 부모님들 돌아가신 분들, 또 환자분들도 많고, 또 보면 환자들도 어린이부터 노년까지 또 되게 다양한 거예요. 연세 드시면 그냥 연세가 드셨으니까 아프실 수 있고 편찮으실 수 있는데 어린 아이들도 아프고 병원 가서 기도해주고 그러면 마음이 무거워요. 기도가 필요한 일들이 너무 많으면 이상하게 당연히 기도를 해야 되는데 마음이 무거워요. 굉장히 무거워요. 뭐 예배 준비도 해야 되고 성경 공부도 있고 이제 말씀을 준비하고 그래야 되는데 마음이 무거우면 참 말씀 준비가 잘 안 돼요. 집중이 되질 않아요. 그럼 무거운 마음으로 그냥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데 기도도 잘 안 돼요. 그냥 답답하고 무겁고 그럴 때가 많아요. 그 이번 주는 이렇게 뭘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냥 무거운 마음, 답답한 마음, 그냥 이런 마음으로 그냥 한 주간이 지난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요. 어떨 때는 목회자 입장에서 이렇게 신방을 할 때 신방들을 이렇게 같은 날 여러 번 할 때가 있어요. 이 시간들이. 근데 앞에 신방과 뒤에 신방의 성격이 완전히 다르면 참 어렵습니다. 어떤 신방은 이렇게 막 소망 있는 뭐 다음에 선교적인 이야기라는 신방이었다가 또 이어서 가면 병원을 갔다 그러면 마음이 참 복잡하고 무거워요. 어떤 분들은 만나면 아직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는 분이 있고 그래서 믿음을 얘기를 하고 또 어떤 분은 성숙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교인들도 참 다양해요. 정직하게 우리 교회도 믿음의 분량들이 다 같지 않으시잖아요. 아주 다양하죠. 교회를 다니지만 믿음이 아직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안 되는 분들이 계시고 또 믿음은 있는데 소신이 있어서 꿋꿋하게 잘 안 변하는 분들도 계세요. 또 어떤 분들은 헌신적 삶을 이제 살 때도 됐는데 아직 이렇게 헌신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고 또 귀한 직분을 임명을 받고 그랬는데 그냥 직분만 유지하지 직분에 걸맞는 믿음의 열매들을 못 맺을 때도 있고 보면 아주 다양하시죠.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 공동체입니다. 이런 교회적인 영혼에 대한 돌봄, 또 우리 나라에 대한 기도의 제목, 또 주님을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세계 선교 이런 걸 종합적으로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그러다 보면 어떨 때는 참 버겁다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최근에는 이제 뭐 인터넷이 되니까 또 우리 한국에서 참 굉장한 그 뭐라 그럴까요? 앱을 하나 만들었잖아요. 카카오톡이라는. 그래서 실시간으로 전 세계가 네트워킹이 돼요. 그러면 막 부루부루도 되고, 막 선교사님들이 아시아에 있는 사람, 뭐 유럽에 있는 사람, 이슬람 지역에 있는 사람, 한꺼번에 그룹 카톡을 하고 그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진짜 전 세계가 그냥 내 있는 자리에서 뭐든지 같이 네트워킹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는 그러다 보면 전 세계의 고민을 그냥 이 자리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고 그리스도의 나라를 꿈꾸면서부터는 전 세계가 우리의 마음에 있고 그것이 우리 모두의 기도의 제목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모든 기도의 제목과 되어지는 일들이 늘 감사한 일만 있지 않거든요. 늘 행복한 일들만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종종 버겁죠. 마음이 이렇게 편하지 않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한테 죄송해요. 주일날 아침에 그래도 위로도 받고 은혜도 받아야 되는 주일날 이렇게 설교 시간에 너무 목사 한 사람의 개인적 이야기를 두서없이 여러분에게 나누는 것 같아서 죄송해요. 그런데 꼭 나누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복합적으로 일어날 때 궁극적으로 우리가 믿음의 눈을 떠서 어디를 바라봐야 하는가라는 거예요. 국가적인 문제라든지 교회적인 문제라든지 성교의 문제라든지 이런 우리가 해야는 되는데 감당해야 되는데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 앞에 있을 때 우리는 정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솔직하게 문제들이 너무 많으면요, 모른 척하고 싶을 때가 많죠. 모른 척하고 싶을 때가 많고 어떨 때는 그냥 눈 질끈 갖고 나 몰라 그냥 이래버리면 제일 속 편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아마 삶에 무거운 짐들이 있으면 그냥 어디론가 도망가고 싶다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때도 많을 거예요. 어디 훌쩍 떠나면 좋겠다, 이 현실을 좀 피하고 싶다, 이런 마음들이 들죠. 기도를 해야 되는 걸 너무 잘 알지만 그렇게 쉽게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 성경을 봐야 되는 것을 너무 잘 알지만 그렇게 자연스럽게 성경 앞으로 우리의 삶이 다가가지 않을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 시편 62편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의 정직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어떤 어려움인지는 자세하게는 이야기 않지만 다윗의 왕권에 도전하고 다윗이 어려움을 당하고 어떤 다윗이 축출하는 이런 세력 가운데 다윗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보면 다윗 그러면 우리가 믿음 좋은 사람이잖아요. 또 용감한 사람이잖아요. 굉장한 어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 하나님이 세운 왕이잖아요. 그런데 그의 삶에도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의 삶에도 쉽지 않은 고난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다윗, 하나님도 그의 믿음을 인정했던 다윗, 그런 삶에도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은 한편 우리에게 이렇게 적지 않은 위로가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에도 어려움이 있구나, 쉽지 않은 삶이 있구나. 어려움 없는 인생은 없죠. 하루도 고민 없이 산다? 그건 철없는 애일 겁니다. 하루도 고민 없이 사는 삶이 없어요. 쉽지 않아요. 뭘 해도 어려운 것이 이 땅에 사는 나그네 삶의 모습들입니다. 다윗의 삶도 그랬어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그 어려움을 이겼는가? 다윗이 보여준 믿음에 승리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다윗의 첫 번째 고백입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다윗의 첫 번째 고백이 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1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아멘. 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어려울 때 어디를 보는가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어려울 때 뭐가 먼저 떠오르느냐? 여기가 믿음의 실체예요. 여러분, 어려운 상황이 됐어요. 그럴 때 누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지가 우리의 마음에 있는 실체입니다. 만약에 갑자기 아파요. 갑자기 몸이 아픈데 사람마다 다를 수, 약이 먼저 떠오를 수도 있고 병원이 먼저 떠오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 믿음에 있는 사람은 병원을 가기 전에, 약을 찾기 전에 아픔은 뭐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아픕니다. 몸이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함이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픔을 통하여서, 이 고통을 통하여서, 이 질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발견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게 됐어요. 돈 있는 친구가 먼저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온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 내가 그 주님을 의지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 어렵습니다. 뜻밖의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합니다. 혹 제가 잘못한 일이 있다면 깨닫게 하시고 바로잡게 하옵소서. 하나님 물질적으로 쓰임받길 소망합니다. 이런 기도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정직하게 드려지는 것이 선행되어질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의 아름다운 은혜들을 체험하게 되죠. 다윗이 지금 어려울 때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란다. 나의 구원이, 나의 도우심이,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즉 삶의 문제의 답을 하나님으로부터 찾고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 상황의 유일한 구원자 하나님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다윗이 아무리 어려워도요, 주변에 신하들이 있었어요. 따르는 군사들이 있었어요. 다윗과 함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함께했던 아주 뛰어난 장수들이 있었습니다. 어딜 가도 다윗이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나를 따르라 이런 얘기를 하질 않아요. 다윗이 위기 때 그런 얘기를 한 번도 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극복해야 되는 어떤 계획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돈이나 힘이나 강자 논리로 이 문제를 접근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뭐 전열을 가다듬고 전쟁하자 뭐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장군 출신이라 어떻게 보면 복수의 칼을 갈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은 거예요. 그냥 잠잠히 하나님만 바란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영혼은 지금 하나님만 바라본다. 여러분 이게 사실 한 나라의 통치자로 장군으로 할 수 있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아닐 것 같아요. 되게 유약해 보여요. 그런데 그거 반복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5절, 6절에도 반복해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란다. 여러분 잠잠히라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위기 중이지만 말이 많거나 소란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기 주장이 없어요. 소원도 없어요. 이거 쉽지 않죠. 그냥 잠잠히라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함 앞에 내 삶이 순종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라는 거예요. 지금의 현실이 복잡하지만 내가 원하는 상황은 아니지만 하나님 내 소원을 아뢰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내가 발견하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이 잠잠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란다 라는 거예요. 이것도 바라고 하나님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만 바라겠습니다 라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방법으로 내가 답을 찾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답을 찾겠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 고백을 다윗이 하고 있죠. 그래서 6절, 7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이 돼요. 오직 저만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그러니까 오직이라는 말을 써요. 오직 하나님만이 반석이십니다. 예, 장수답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진짜 용감한 모습입니다. 진짜 용기가 뭐냐면 누구에게 무릎을 꿇어야 하는지 아는 사람이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정말 용기죠. 언제 무릎을 꿇어야지 아는 것이 용기입니다. 왜 꿇어야 되는지를 아는 것이 진정한 용기입니다. 다윗이 왕이었고 장수였지만 지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믿음으로 무릎을 꿇어요. 이게 용기입니다. 제일 어려울 때 무릎을 꿇어요. 이게 용기입니다. 내가 왜 꿇는지 아는 거예요. 이분이 내 왕이기 때문에. 이분만이 답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분만이 내 인생의 열쇠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용기입니다. 믿음의 용기가 어디 있느냐? 무릎 꿇어야 될 때 무릎 꿇는 게 용기입니다. 뭘 열심을 내고 최선을 다하는 것보다 더 훌륭하고 위대한 것은 하나님 앞에는 자존심이 없죠. 그냥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럴 때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들을 얻게 되죠. 위기 가운데 다윗이 두 번째로 고백을 해요. 8절에 보면 우리 8절 말씀 함께 한번 보실까요? 8절 봅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예, 8절의 말씀이에요.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여기 보니까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라. 예. 하나님을 늘 의지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다윗을 따르고 다윗에게 충성을 다했다고 다짐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나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을 따랐던 사람들은 이게 힘이 지금 다윗에게서 별로 이렇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다른 반란군이나 이런 데가 늘 득세해 보여요. 그럴 때 나를 따르라 나를 의지해라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의미가 없죠. 오히려 자기가 유약한 것 같지만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 오늘의 왕 되게 하시고 앞으로의 모든 것의 열쇠를 갖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하나님을 우리 다 같이 의지해야 돼라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시시로 의지하라. 항상 의지해라. 지금 위기 때뿐만 아니라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늘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능력이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어려울 때는 의지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잘될 때는 의지하기 정말 어렵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잘될때 하나님을 늘 의지하고 사는 훈련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건 성숙한 믿음이에요. 정말 좋은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어려울 때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잘될 때는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별일이 없다 생각할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의지하는 것은 너무나 큰 위로와 능력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시로 의지하라. 예, 여러분, 시시로 의지하십시오. 늘 의지하십시오. 매일 의지하십시오. 잘안 돼서 의지하고요. 잘 돼서 더 의지하십시오. 감사해서 더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위로를 늘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 말씀해 주고 계세요. 또한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라. 예, 자신을 따르는 백성들에게 다윗이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라. 예, 의지만 하지 말고 지금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인지, 내 마음의 아픔이 무엇인지, 내 마음의 번민과 고민이 무엇인지 이걸 토하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냥 이렇게 다 쏟아 놓아라.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깨끗하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지금의 삶을 아주 아뢰라라고 가르쳐 주고 있어요. 예, 어찌하지 못하면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힘들고 답답하면 사실 말이 잘 나오지 않아요.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걸 이기고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다 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남몰래 갖고 있는 고민들, 남들에게 말하기 어려운 부분들, 그거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힘들잖아요. 불안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엔 다 토해도 되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를 절대 거절치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아픔 가운데 위로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은 우리 편이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는 우리의 모든 것을 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하지 말 것을 성경이 가르쳐줘요. 구절을 보면 천한 자, 헛된 자, 높은 자다 경하다, 가볍다. 모든 인간이 다 연약해요. 때문에 인간은 신뢰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의지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입니다. 또 재물이 의지가 되지 않아요. 10절에 보니까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해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아라. 예, 재물이 우리의 의지가 되지 않아요. 어떤 능력이 우리의 힘이 되지 않아요. 그런 것 진짜 위기가 오면요. 다 허망합니다. 다 부질없습니다. 그것으로 어떻게 되지 않아요. 그것으로 뭐할수 있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다윗이 그걸 너무 잘 알았어요. 너무너무 실감을 하고 살았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라.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체득한 거예요. 11절 후반부에 보면 권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결론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권능이 있어.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고, 나를 따르는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을 바라보자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만이 유일한 해결책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권능이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살았다는 것이죠. 이게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믿음의 경험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했더니,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내가 살게 됐다. 그래서 지금 똑같은 문제가 왔을 때 내가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지금 다윗은 자신의 위기뿐만 아니라, 개인적 위기뿐만 아니라 자기를 따르는 사람도 위험해요. 국가도 위기예요. 다윗 왕조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과 같은 것입니다. 위기예요. 그럴 때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바라봐라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이 어려울 때 다른 것 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려울수록, 삶이 복잡할수록, 우리의 계획대로 일이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오히려 그 시간이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축복의 시간이기도 해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데를 바라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위로와 의지가 될 수밖에 없는 순간은 어떻게 보면 최고의 축복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나와 막힌 담이 없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유일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늘 시시로 세상을 기웃거리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이 사람 저 사람 눈치 볼 것도 없고요. 이 사람 저 사람의 평가에 귀를 기울일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평가, 하나님의 바라봄, 여기에 우리의 시선이 고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기만 하면 개인도 하나님의 인도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가족 모두 하나님을 바라보면 온 가족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거룩함을 체험하게 됩니다.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하나님의 인도함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누리게 되고 함께 바라보면서 함께 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냥 내 생각을 따라서 살면, 그냥 사람들의 여론을 따라서 살면 그러면 늘 산만해요. 그렇게 모이면 공동체가 한 방향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모두가 다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목사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장로님들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생각이, 마음이 고정이 되면 그때부터는 그 길로 함께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통치를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다스리심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는가? 2절이랑 6절 그 마지막에 보면 공통적인 단어들이 있습니다. 보면 두 가지 단어가 나와요. 한 가지 단어가 두 번 반복해서 나와요.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네, 2절, 6절에 나옵니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예,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살았더니 어떤 하나님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요동치 않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불안하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삶에 흔들림이 와요. 나라도 흔들려요. 교회도 흔들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은 흔들려도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문제를 보면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문제만 보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정말 위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면 그때부터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문제보다 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내 상황보다 더 힘이 있으신 하나님, 나의 인생에 어려울 때마다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땅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주변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움 때문에 갈등하고 번민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우리 삶 가운데 있어요. 다윗의 삶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마지막의 모습이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안에서의 형통함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한 주간 평안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지금의 삶의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번 한 주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